요한계시록 14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룸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듣는 우리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더욱 성화되게 하시고 더욱 죄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이해되도록 인도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참으로 듣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며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 한 묶음으로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 벌써 이제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그 심판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2장서부터 14장까지 한 묶음이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나오는 교회 역사를 보는 것이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 마지막에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즉 여기 표현대로 하면 추수 때가 왔습니다. 완전 구원과 완전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내용은 항상 이 세상에 망하는 내용과 같이 전해집니다. 구약서부터 구원 역사를 보면 그런 내용을 쭉 보아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세상이 또 망하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은 애굽의 군대가 망하는 것입니다. 두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되는 것은 바로 그때 완전하게 이 세상이 망하는 것과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심판의 내용이 왜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추수 때로 표현을 합니다. 참 백성들을 천국으로 완전하게 모으심도 추수로 표현하셨고, 또 믿지 않는 죄인들을 완전히 모아 지옥으로 버리심도 추수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은 아직 추수 때가 안 왔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써 그 추수 때가 온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지금 같이 삽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종들이 묻습니다. 지금 가서 그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을 반대하고 지금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뽑아버릴까 묻으니까 그러지 말라. 왜? 추수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면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추수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추수로 표현을 합니다. 참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심도 추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죄인들을 지옥으로 버리시는 것도 추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개의 추수가 나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 추수가 나오고,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포도 추수는 분명히 믿지 않는 죄인들이 모아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식 추수입니다. 곡식 추수는 이게 참 백성을 모으시는 모습이냐, 아니면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의 모습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백성의 모아지는 것도 성경이 추수로 표현하고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모아 지옥으로 버리는 것도 추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곡식 추수 14절에서 16절까지의 이 추수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정확한 답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지금 14절에서 16절까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참 백성이 모여지는 것으로 보아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또 믿지 않는 죄인들이 모아져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봐도 그렇게 틀리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추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모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곡식 추수 14절에서 16절을 죄인들이 모아져서 심판받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구약의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서, 우리가 요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말씀. 구약 성경 1270페이지, 1270페이지. 요엘. 예, 우리가 그 소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가 구약 제일 뒤에 나오는데, 여긴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참, 잘 모르, 어디 있는가. 어쨌든, 요엘서 3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지금 분명히 구약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그 심판이 분명 여기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분명히 곡식 추수, 낫을 들어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지금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읽으면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요엘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 둘 다 사용해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구절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와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올 때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니라 그렇게 풀면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곡식 추수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모으는 것으로 보겠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곡식 추수를 심판의 내용으로 본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요엘서에 분명히 곡식 추수도 심판의 모습으로 사용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요엘서와 다른 거는 여기는 한 추수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건의 모습을 두 번 보여준다 해도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14장에 14절부터 20절에 심판의 모습이 두 번 보여지는 것이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성경이 그 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도 풀어지고 저렇게도 풀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둘 다 두 개의 모습으로 같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예천교회 지금 김용환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바로 이 시점. 왜냐하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또 다르게 또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지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이 곡식 추수를 선택된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 성경의 수많은 곳에 곡식 추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표현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14절에서 16절의 곡식 추수는 참 백성을 모으는 추수의 모습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 포도 추수는 안 믿는 죄인들을 모아 심판하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 추수가 또 선택된 백성들을 모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곳, 뭐 제가 많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 추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믿는 자들의 추수입니다. 그죠? 그 마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여기는 곡식이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에 그 곡식 알곡이 모아지는 것은 지금 선택된 백성들이 추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추수될 때 분명히 믿는 자도 추수되고 안 믿는 자도 추수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여기에 나오는 곡식 추수를 믿는 자를 모으시는 모습으로 보는 것을 그럼 왜 우리는 그럼 이렇게 보는가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서부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니 사도 요한이 또 이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낯을 들어 추수를 하시는데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번역된 것이 똑같은 단어가 다른 데서는 인자라 번역됐습니다. 인자라는 그 뜻과 사람의 아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인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인자는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가죠. 다니엘서 7장에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7장 13절서부터 보면 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그 인자 같으신 분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인자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구름 위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앉아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구름에 대해서는 벌써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금방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 재림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설명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즉 지금 추수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인자가 구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이 모습은 지금 왕으로서 앉아 있죠. 왜 왕이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인자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 금 면류관, 왕의 모습입니다. 주의 주, 왕의 왕. 그분께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데 구름은 뭐예요? 구약에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찰 때는 그 구름이 꽉 차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는 제가 웃기는 말로 맨날 하나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 같이 구름을 타고 온다 이런 얘기보다는 영광으로 오신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에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습니다. 24장 30절에 그때에 즉 그 재림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즉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그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14장 14절의 모습이.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리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십니다.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는 모습이라 이렇게 풀게 되는 것입니다. 흰 구름을 타고 옵니다. 희다는 거 우리 벌써 보았죠. 7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즉 거룩한 옷이죠. 여기도 흰 구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분이 그 구름에 앉아서 이한 낯을, 즉 날카로운 낯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모습이 또 보여져요. 16절. 1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좀 이상합니다. 왜? 천사가 우리가 이 인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을 인자라고 해서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추수를 하시는데 아니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명령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곡식 추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자들이 바로 이 인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사의 명령을 받고 하시느냐? 이제 이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르규멘트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좀 좀 생각이 왜 이러지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하는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이제 더 읽어가면은 여기도 새 천사가 나와요. 아까 우리 그 14장 앞에 부분에서 그 영원한 그 복음을 가져오는 천사도 새 천사였는데 여기 지금 14절서부터도 천사가 세 명이 나와요. 그런데 다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 또 제단에서 나온다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단에서 또 나오는 천사가 있어요. 즉 성전 안에 제단 안 우리가 벌써 보았죠?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천사가 지금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나와서 예수님을 명령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어디서부터 나와서 누구의 명령을 갖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갖고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가져오는 메신저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느냐? 제가 여러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천사가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명령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즉 예수님의 재림 때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누구들이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즉 예수님 인자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지금 재림의 때가 이루는데 즉 추수를 하러 이제 예수님이 보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그 명령을 받아 예수님한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예수님이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아버지, 아들, 성령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인자로서는 즉 메시아로서는 즉 인간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고 아버지를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여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게 되는 이 모습은 그렇게 뭐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거기도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 이 제자들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느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시면 17장 3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즉 이렇게 심판할 날도 아버지가 정했고 누가 심판을 할 것인가도 아버지가 정했다. 즉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이제 추수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것에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집니다. 천국으로 모아집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너무나 아름답게 더 자세하게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을 또 기다리는 거죠. 그 아름답게 모아지는 것을 배우는 그날도 기다리지만 진짜로 그렇게 모아지는 그날도 더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군데만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추수가 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여러분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위로할 말은 예수님 재림과 천국 성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뭐 세상에서 뭐가 잘 될 것이고 이런 게 아니라 천국 성취입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그러면 조금 추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는 그래야 압니다. 저는 못 느끼니까 여러분이 추워하시면 아 좀 춥구나. 예, 이제 그러면 곡식 추수는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계속 보게 되면 이제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아져서 어떠한 기쁜 삶을 살게 되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17절서부터 보게 되면 죄인들, 믿지 않는 죄인들이 모아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한낯을 가졌었는데 여기는 천사가 이한낯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한낯을 가지고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근데 이 천사도 제단으로부터 나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 그러면 이제 불로 시험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데 이제 그 심판을 이제 내릴 그런 천사죠.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 하나님이 내리시지만 항상 이렇게 메신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이 뭐였어요? 우리가 벌써 8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제단이 향단이었습니다. 그 향단이 뭐였어요? 향단이 지금 그 백성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였죠. 생각나세요? 8장에서. 그러면 그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를 갚지 않아주시겠느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가 완전하게 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 기도를 완전하게 들어주십니다.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느라. 무슨 말입니까? 익었다. 그들의 죄가 이제 꽉 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너희 자손들이 그 애굽 땅을 이제 차지할 거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가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왜 그렇게 40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직 그들의 죄가 꽉 차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세상의 죄가 꽉 차는 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용서도 없고 인내하심도 없으십니다.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전도의 시대입니다. 아직 죄가 차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내일인지 오늘 밤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안 왔기 때문에 저희는 힘을 내어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 교회 나와봐, 뭐 비즈니스가 잘 될 거고 뭐 애가 좋은 학교 가고 이따위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금 애가 좋은 학교 못 가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중대한 내용은 안 전하고 거짓을 전하게 됩니까? 왜? 예수 믿어 장사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도 장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예수 믿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약속이 없어요, 성경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믿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그런 거가 복음이 아니죠. 지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자가 안 믿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란 말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죄가 지금 차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봐도 지금 더 차이고 있죠. 꽉꽉 채워집니다. 이제 어느 날 꽉 채워지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즉시 오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무서운 날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날이지만 이 세상에게 있어서는 보통 무시무시한 날이 아닙니다. 그 무시무시함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가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죄가 꽉 차서 포도 추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심판을 내리는데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상징적인 용어로 지금 저희에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상징적인 용어로 봐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들이 추수가 되어 포도 틀에 던져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를 밟고 그 포도를 깨트려 그 포도즙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용하셔서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포도들은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짓밟힙니다. 깨집니다. 영원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흐르는데 그냥 시냇가 같은 피도 아니요.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수준 말의 입까지 피가 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말이 다 빠질 정도의 피의 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이라 우리가 14만 4천을 공부할 때 그게 12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000이었죠. 지금 여기도 4 곱하기 4 그리고 100입니다. 10 곱하기 10. 그래서 4 스퀘어 그 다음에 10 스퀘어. 4라는 것은 땅의 사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 그 천사가 보내질 때도 four corners of this world 사방으로 보내지는데 그 사방에 square 그리고 ten 완전한 숫자죠. ten square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다 퍼부어지는 심판이라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안 믿는 자들이 이제 밟히고 깨집니다. 그 모습이 구약서에서부터 예표가 됐었는데 이사야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게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에 능한 자니라. 즉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2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받는 자 같으뇨. 지금 메시아의 모습이 어때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지가 포도즙에 다 이렇게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이 보입니다.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누가 밟아요? 메시아가 밟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여기는 군대, 전쟁을 하는 군대의 모습인데 포도주 틀을 밟는 모습과 연결을 해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의 옷이 피로 다 젖어 있습니다. 왜? 포도주, 즉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밟히고 깨지는 겁니다. 죄가 지독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매주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저 자신도 답답해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한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도대체 무엇을 어떤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지 깨달지를 못하겠습니다. 머리로는 되고 말로도 되는데 마음에 완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아직도 나는 내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로 내 죄가 성경이 말하는 수준으로 악독한 것이 정말로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그것이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나쁜 사형, 아주 나쁜 살인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이 말합니다. 그래, 받아 마땅한 걸 받았다. 여러분이 끄떡끄떡합니다. 왜? 여러분의 그 능력이 어딨냐 하면은 죄가 그 벌이 참 잘 맞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저거 싸. 저거 저렇게 당해도 싸다. 왜? 그가 지은 죄가 이 그가 받는 벌과 맞다는 것을 압니다. 즉 벌과 죄의 그 딱 맞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그래도 좀 난 것 같이 생각됩니까? 내가 짓는 죄는 정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같이 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여 이렇게 지금 심판해야 될 만한 죄라고 생각이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것도 못 깨달은 인간들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악독하고 지긋지긋하고 정말
정말 죄 속에 꽉 빠진 죄인가? 그래야 제 구원의 기쁨이 더 커질 거니까. 그런 데서부터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냥 대강 나쁜 거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쁜 거에서부터 구원받은 걸 알게 되면 제 구원의 기쁨도 커지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죄성이 지독합니다. 하나님을 죽이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것 같이 삽니다. 제대로 와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게. 좀 제대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하여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이 도대체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죄가 지독합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구원을 마다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아주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시시하게 여기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별로 값없이 없는 것 같이 산단 말입니다. 좀 더 강하게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10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구약에서 율법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그렇게 죽었는데, 하물며 29절,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죄가 어떤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없이 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라. 어느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에서 틀이 박힌다. 즉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성 밖에 있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십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 옷을 빠는 자들, 옷을 예수님의 피에 빨아 희게 만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즉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복음서에 보면 그 성 밖에서 이를 갈고 있다고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의 모습은 이렇게 성 밖에 끌려나가 밟히고 깨지고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빠른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의 백성들의 죄가 옮겨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대신 그 동물이 죽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그 피는 이제 성소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그 동물은 성문 안으로 진 안으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 밖에서 불사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가 아닙니다. 성문 밖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이 지금 그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짓밟히고 깨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한 방울도 없이 다 흘려진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입니다. 여러분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로 여러분의 옷이 깨끗하게 되어 이제 성문 밖이 아니라 성 안에서 그 예수님과 기쁘게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봤죠.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 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그 안식이 없는 그 목마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성문 밖에 끌려가 깨지고 그 피가 다 흘려져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대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런 형벌이 벌써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 하신 일을 우습게 시시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 죄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도 별거 아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는 마지막 때 이 추수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천국에. 추수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벌써 추수가 되었습니다. 천국으로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죄인들도 지옥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지만 그들은 지옥의 현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재림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즉 추수가 벌써 시작됐고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계속 모아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완전히 모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천국으로 벌써 모아져 있는 현실을 보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저희에게 있어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 일이 좀 안 돼도 복된 자들입니다. 자식들이 좀 좋은 학교 못 가도 복된 자식들이고 복된 어머니, 복된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억지로 나쁜 학교 가자, 억지로 가난하게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 자존심을 가지고 그 기쁨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참 기뻐할 거 하나도 없을 텐데 해도 우린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 종교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더욱 은혜 주셔서 저희의 이 죄의 지독함을 더욱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형벌을 나 대신 받은 것인가?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구원된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예수님과 누리는 그 안식의 현실은 어느 정도로 복된 것인가 말씀을 통해 더욱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기쁘고 기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